요즘은 누구나 의무 교육을 받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누구라도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단 옛날에는 학교가 아니라 서당에 갔고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양방 귀족의 자제들만 공부를 했겠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면은 제자의 도리를 갖추지 않는 사람, 배우려는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 공부는 꼭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좋았겠다. 그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자도 배우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가르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움의 자세를 진지하게 가지고 공부할 땐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창시절 여러분의 학구열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예민이 부른 아에이오우 듣고 오셨습니다. 네. 훈민정 웃음으로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요? 한번 웃어드리고 싶네요.
웃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 정말.
예민의 아이오우 듣고 오셨습니다.
권진영 씨, 오늘 네. 저 도배하러 오신 분 같아요.
투잡하냐고. 입구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두 권을 좀 썼거든요. 그랬더니 네. 도배하러 오셨냐고.
아,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멋지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미안합니다. 그냥 공부 얘기 나오면.
아니, 그럼 뭐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그냥 왜 수업 시간에 늘 만화책 같은 걸 펴놓고선 그거 막 독파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오늘 이거 20일간 다 읽고 갈 거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숨어서 도시락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피해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뭐 오락 시간에 이렇게 뭐 저 웃기기도 하고. 네. 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오락부장 뭐 이런 거를 맡아서 했었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예. 역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때는 룰라의 천사를 잡았어 봐 이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때 네. 이제 뭐 한 명이 원곡을 부르면 제가 그 옆에서 또 천사를 잡아잡사봐 이런 걸로 한 번씩 웃겨주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랬던 권진영이에요.
학창시절부터 원래 그렇게 개그우먼의 끼가 있으셨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배님은 학고파셨죠?
학고파였죠.
네. 더 이상은 깊게 안 들어가는 걸로.
바로 대답을 하는 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폐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제자가 스승을 처음 만날 때나 가르침을 청할 때 폐백을 올렸다고 그래요.
아, 그런 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게 네. 그만큼 그 스승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스승님 네. 처음 만날 때는 밤, 대추 이런 거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폐백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여유가 있거나 부잣집 애들은 네. 그렇게 했대요, 정말로.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뭐 닭 한 마리를 가져온다거나 그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랬다고 그래요.
아.
예, 공자의 논어에도 보면은
네네.
그 최소한의 예물을 가져와야만 가르쳤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역으로 말하면 공짜로는 안 가르쳤다는 거죠.
배울 때는 꼭 네. 뭐 작은 거라도
최소한이라도
네네, 최소한이라도
많은 거를 바라진 않았지만 공자가 저 중국 역사의 최초의 그 개인 학교를 연 사람인데
네네.
그런 중요한 자세,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와 자세를 강조한 거겠죠.
아, 그렇군요. 학문을 한다는 게 지금처럼 쉬운 그런 거는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도 뭐 어렵지는 않지만
네.
아무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테스트를 해보고 또 물어보고 자세가 됐는지
네.
열의가 있는지
네.
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다 따져보고 재보고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렇군요.
예. 자, 고전읽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 있죠?
네.
구모 스토어 거기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도 지금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은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
공부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립니다.
네.
하실 얘기들 많을 거예요. 공부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고전읽기 청취자들 중에서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고전읽기 청취자라면 왠지 공부 이 두 글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퀴즈 내주세요.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형설지공은 가난해서 등장기름을 살 수 없으니까 비단주머니에 이것을 잡아놓고 그 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네.
비단주머니에 잡아놓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번 도마뱀, 2번 반딧불.
아...
느낌 알겠다, 요거는.
도마뱀. 도마뱀은 왜 넣었을까요? 비단주머니에.
그러니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문자와 반디 각각 3분씩 뽑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몽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낭독은 일곱 번째 문 아름다운 삶을 위한 지혜편 중에서 이 형설지공 그 넘치는 향악열 편입니다. 흰눈에 책을 비추며 공부한 송강. 송강은 어릴 적에 집이 몹시 가난해서 기름을 살 수 없었으므로 겨울밤 흰눈에 글씨를 비추어서 공부했다. 또 송강은 젊을 때부터 청렴 결백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함부로 아무나 하고 교제하지 않았으며 선한 사람을 선택해서 교제했다. 뒤에 벼슬이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어사대부에 이르렀다.
반딧불을 붙잡아 책을 읽은 차윤. 진나라 남평현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음이 공손하고 부지런했으며 널리 여러 책을 읽어서 사리에 두루 밝았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때때로 등잔기름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여름밤에는 낡은 비단주머니에 몇십 마리의 반딧불을 잡아넣어서 그 빛으로 책을 비추며 밤을 낮삼아 공부했다. 이렇게 해서 학문과 덕행이 쌓이자 형주의 장관인 자사 환온이 불러서 비서관인 종사로 임명했다. 그에게 문서를 취급하게 했더니 의리의 옳고 그름을 잘 구별했기 때문에 매우 능력 있는 부하로 여겨 아꼈다. 그 후 점점 벼슬자리가 올라가 서쪽을 평정한 정서장군의 부관인 장사가 되었으며 조정에도 그 이름이 높아졌다. 당시 차윤과 오은지는 둘 다 겹쳐 입을 옷 하나 없이 가난했지만 박식한 학자로 세상에 유명했다. 게다가 차윤은 잔치가 있는 자리에서 흥을 잘 돋구는 재주가 있었으므로 당시 성대한 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가지 않으면 모두가 재미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 지금의 총무처 장관에 해당하는 2부 상서까지 올라갔다.
네, 낭독 이어서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듣고 오셨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반딧불과 흰눈의 고사죠?
그러니까요.
네. 네.
겨울에는 흰눈에 비춰서 공부를 하고 여름에는 반딧불이를 모아서 공부를 했다는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형설지공이죠.
네. 형설지공.
네, 이 두 가지 고사는 동양에서 수많은 가난한 집안 자제들에게 고학의 신화를 심어줬죠.
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집 자식이 고학해서 벼슬에 올랐던 사람은 적은 수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권력 있는 집안 또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 등용이 됐죠.
네.
성공하지 못한 것을 순전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양면성도 드러나는 그런 글들이죠.
네. 네.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좀 씁쓸해지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왜냐면 다 개천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전에는, 왜냐면 다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네. 그러나 이제 그 근대화 이후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나면서 네네. 이제는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시대는 그런데 아주 아주 옛날 네. 이 지금 우리가 몽고에서 읽어드리는 이 삼국시대에는 또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가문을 존중하던 시대가 됐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을 발간을 해요. 그것을 이제 가전이라고 하죠. 네. 집가자를 써서 또 선조의 행적을 적은 별전이라는 책들도 수없이 간행이 됩니다. 이 형설지공 중에 흰눈에 대한 이야기는 손강의 이야기인데 네네. 손씨 세록이라는 책에 써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손씨 가문의 그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집안 자랑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자, 반디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문자로도 최재학 님이 제 작은 누나는 고등학교 때 한겨울에 잠 온다며 처마에 앉아서 공부하던 모습 떠오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작은 형은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할 거라고 머리를 빡빡 밀고 방학 때 자취방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네요.
와,
하셨군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신의 얘기는 안 써주셨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임승현 님께서 학창시절 저의 학구열은 뜨겁지 않은 정도?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박명수 님 학창시절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땐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거든요. 우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죠. 예.
착실하셨네요. 그리고 최고은님, 현재의 과외는 옛날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어요. 하셨습니다.
배미용님은 옛날엔 책을 한 권씩 대면 떡을 해 먹었다던데, 그게 뭔가 이름이 있던데 생각이 안 나네요. 책거리 아닌가요?
아, 책거리. 그렇네요.
그래요.
그리고 조송이님, 잘 안 외워지는 거 코팅해서 목욕탕 안에서 보면 잘 외워지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이네요. 아하. 목욕탕 안에서 때 불릴 때 외우면 공부 잘 되던데요. 공부의 신기술을 알려주신 이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송이님, 야, 참 정말 신기하네요.
네.
공부의 신기술. 안 외워지는 거 코팅해서 대중목욕탕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윤여님, 저는 한 번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국민학교 때는 시내 나가서 장사하는 부모님 대신에 동생 셋을 돌보고 집안일, 산에 나무하러 가고 개밥 주고 갑자기 소나기 오면 마당에 널린 빨래 걱정하는 주부의 삶이었어요. 그때부터 고생하셨네요.
굉장히 바쁘셨네요. 네, 네. 그리고 김창용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배움이 즐거움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문이겠지요. 듣고 배우며 느끼고자 고전읽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잘하셨어요. 고전읽기는 공짜예요, 여러분.
네. 자, 몽고 다음 낭독은요. 붓과 종이의 발명편입니다.
붓을 만든 목념. 박물지에 목념이 붓을 만들다 라고 쓰여 있다. 또 위서인 상서 중후에 검은 거북이가 그림을 등에 지고 나오자 주공은 붓을 가지고 주나라 문자로 그것을 베꼈다 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예기의 공래는 역사 기록자는 붓을 공손히 내려놓았다 라고 쓰여 있다. 뒤에 두 가지 예에서 보면 진나라 이전에 이미 붓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 붓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진나라만이 붓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목념은 그것을 계량했던데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해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초나라에서는 그것을 율이라 하고 오나라에서는 그것을 불율이라 했고 옛나라에서는 그것을 불이라 했고 진나라에서는 그것을 필이라고 했다.
옛날에 몽구 주속에서 박물지를 인용해서 목념은 진나라 장군이었지만 붓의 제작은 그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전하는 박물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종이를 창안한 채륜. 후한 때 환관인 채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화제 때 황제의 비서관인 중상씨라는 벼슬로 옮겼다. 거기다 천자의 물건을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일을 하는 상방령의 일을 겸직하게 됐다. 그래서 천자가 은밀히 간직하는 검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감독해서 만들게 했다. 그것들이 모두 정밀하고 견고하여 빈틈이 없었으므로 후세 작품의 모범이 되었다. 옛날부터 문자는 대나무를 쪼개 평평하게 만든 주간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썼다. 그 뒤에 주간 대신에 비단 조각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종이 지자에 실사 부수가 붙게 되었다. 그러나 비단 조각은 비싸고 주간은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널리 쓰이기 어려웠다. 칠인은 나무 껍질의 줄기 끝이나 찢어진 천 조각 또는 고기를 잡는 망을 가공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 종이를 창안해 천자에게 보여드렸다. 천자는 그의 재능을 칭찬했고 그 이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방법에 따라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은 이것을 채륜의 종이라는 뜻에서 채후지라고 부르며 귀중하게 여겼다.
네, 낭독이어서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과 종이의 발명에 관한 이야기죠.
네. 네. 몽구가 앞에서는 여러 위인들과 선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다가
네.
뒤로 가면서 이런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필요하지만 하찮아 보이는 몇 가지 물건들의 발명과 또 그 이후의 개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게 다른 교과서와는 다른 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낭독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목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언제 만든 거죠?
이거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몽구에서 말하는 박물지의 목념이 붓을 만들다라고 써져 있다고 했는데
네네.
아, 위서에는 주공이 붓을 가지고 문자를 베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주공은 주나라를 만든 사람인데
네.
주나라는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경 사람이고 몽염은 기원전 한 4세기 말 3세기 요때 사람이니까 이게 7,800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몽염은 아무래도 그 당시까지 있었던 붓을 개량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채륜이 만든 종이 이것도 인류문화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분이 종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책 읽는 라디오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종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책 읽는 라디오가 아니라 뭐 들려주는 라디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책이 없었을 수도
없었으니까.
있어요. 이 채후라는 사람은 이제 환관이었는데
네.
발명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종이입니다. 종이.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붓은 목념, 종이는 채륜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이한의 몽구입니다. 최지향님이 반대로 저도 코팅해서 목욕탕에 앉아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네요.
그렇군요.
집중이 안 되고 잠 오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가는 목욕탕에는 책을 볼 수 있는 다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 보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신미경님, 저는 누뚱이 막내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이 없지만 늘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죠. 어른이 된 지금도 책 읽는 라디오를 들으며 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답니다 하셨어요.
김윤희님은 학창시절에 공부가 제일 쉬웠던 것 같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주일에 한번 시간 쪼개서 2시간짜리 강좌 매주 들으러 가는데 배우는 게 좋은 거구나 하고 알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우와.
그리고 김선영님, 7살 첫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한글과 수학 공부를 해요.
와우.
너무 기특하고 이쁘네요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정말 착하네요.
네.
9914로 보내주신 분, 저 요즘 도서관에 푹 파묻혀 책을 읽는데요. 40대에 하는 공부 매력 있고 좋아요. 학창시절 이렇게 책 보았으면 하버드대 갔을 거예요.
맞아, 맞아.
요즘은 책 읽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와, 와. 드디어 아신 거예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1884님께서 42살에 일본어 능력, 스위시 맥스, 한식 조리사 공부 3가지나 시작했어요 하셨습니다. 바쁘시겠어요.
스위시 맥스는 뭔가요? 스위시 맥스?
아, 컴퓨터 관련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098님, 30대 후반인 지금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음날 시험 본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네요. 아, 그런 꿈 꾸죠.
맞아.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9024님, 30대 아기 둘 아줌마인데요. 일자리 찾으려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책 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하셨습니다.
네. 임은하님, 나이 40이 넘어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귀농 2년 차, 그 사이 학교를 등록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받았어요. 비록 농사를 하게 돼서 쓸 수는 없지만 20대의 배움과는 또 다른 행복을 느꼈어요 하셨네요.
와.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사성어 중에 형설지공은 가난해서 등장기름을 살 수 없으니까 비단주머니에 이것을 잡아놓고 그 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비단주머니에 잡아놓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도마뱀, 2번 반딧불.
네. 도마뱀도 좀 크면은 나중에 용가리가 되면은 막 입에서 불 막
이런 불 나올 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도 하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문자와 반디 세 분씩 선물 드립니다.
네, 몽구 다음 낭독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 세상 밖의 지혜 중에서 1. 난세의 벼슬길은 치욕의 길 편입니다. 도의를 닦으며 응거한 단감목. 단감목이라는 현자가 복록을 사양하고 물러나서 집에 머물고 있었다. 위나라의 문우가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갈 때 수레의 가로나무에 손을 대고 허리를 구부려서 마을 쪽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었다. 그때 문우의 하인이 이렇게 투덜댔다. 단감목은 천한 일개 평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군주가 제후의 신분으로 그가 사는 마을을 향해서 가로나무에 손을 얹고 허리를 구부리는 예의를 갖추시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까?
단감목은 세상의 권세나 개인적인 욕심에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세. 군자의 길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처럼 작은 마을에서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 명성은 천리밖 멀리까지 떨치고 있지. 이처럼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째서 예의를 갖춰서 경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간목은 그가 품고 있는 덕성 때문에 훌륭한 것이고 나는 제후라는 세력 때문에 훌륭한 것일세. 그리고 단간목은 도의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나는 재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일세. 그러나 세력은 덕성의 존귀함에 견줄 수 없고 재력은 도의의 고귀함에는 비교할 수 없네. 그래서 단간목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덕성과 도의를 가지고 제후로서의 세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는 나와 그 위치를 바꾸자고 해도 거절할 걸세. 난세의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오릉. 초나라 왕이 오릉 자종이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사신을 보냈다.
황금 2,000냥을 줄 터이니 이것을 예물로 가져가서 오릉자종을 모셔오거라.
오릉자종은 왕명을 받자 우선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임금이 나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사신을 보내왔네. 아, 오늘 재상이 되면 내일부터는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말을 탄 호위병이 앞뒤로 늘어서며 사방이 열자 넓이가 되는 상에 맛있는 음식을 늘어놓고 질릴 정도로 먹을 수 있네. 좋은가?
당신은 지금 가죽신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으로 무엇 하나 불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으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왼쪽에 검은 고를 두고 오른쪽에 책을 두고 그것으로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상이 되어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에 타고 말을 탄 호위병을 많이 데리고 큰 집에 살아도 몸을 편안히 쉴 곳은 자신의 무릎이 들어갈 만한 장소뿐입니다. 앞에 열 잔이 되는 상에 음식을 늘어놓고 먹어도 맛있는 것은 한 조각 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상이 되어 무릎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의 편안한 곳과 맛있는 한 조각 고기를 위해서 초나라의 온 걱정을 가슴에 품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또한 난세에는 해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당신이 온전하게 수명을 유지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릉자종은 밖으로 나가서 왕의 사자에게 말했다. 재상이 되는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정원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하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네, 김신우의 귀걸이사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지금 초나라의 난세의 벼슬을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오릉자종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네네, 오릉자종.
어떤 노장 사상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나라 왕이 오릉이라는 사람이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네.
황금과 비단으로 이렇게 예를 갖추고 재상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스카웃을 한 거잖아요. 사실.
네네.
사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릉이 내가 생각해 보겠어.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요.
들어와가지고 문양 빠진다 그렇게 하니까.
저 나 재상 스카우트 하는데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기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데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아.
살짝 희극적으로 풀어보면.
근데 그냥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여기 돼 있는 걸로만 봐서는 아 진짜 되게 자족하면서 사시는 법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잠깐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니 그 오릉과 부인이 둘 다 말하자면 현인이죠.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좀 희극적으로 풀어봤습니다.
네. 단감목의 이야기 은둔한 사람의 인품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문우가 술의 가로나무에 손을 얹고 예의를 갖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땐 이 위나라의 문후라는 사람이요.
네.
사기나 열국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위문우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냥꾼을 지키는 하급 관리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월 모일 몇 시까지 사냥하러 가겠다.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아 이거 사냥하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오네. 술이나 마십시다 하고 술을 막 마시는데 갑자기 마차를 대령하라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어디 가려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사냥터에 가야 된다고. 아 왜요? 아, 거기 관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에이 안 기다릴 거예요 지금 비 오는데 뭘 기다려요 가지 마요 그런데
네.
비 오는 중에도 사냥터에 갔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관리는 사냥 도구를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에게 그걸 다 치우게 하고 같이 수레를 태워서 궁성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 소문이 알려지고 나서는 임금의 령이 이 명이
네.
다 모든 사람에게 먹혔다고 그래요.
아.
그만큼 모범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위문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당감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예의를 표한 거겠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릉자종 이야기.
네.
저희가 좀 희극적으로 풀기는 했지만 아내의 말이 좀 인상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요. 네. 결국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복은 작은 것인데 욕심을 부리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말. 의미심장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몽구 마지막 낭독이 남았는데요. 이제 몽구의 마지막 편, 몽구를 마치며, 네, 그 전에 반디와 문자 사연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럴까요?
최인숙님, 저는 공부하러 책상에만 앉으면 이상하게 평소에 안 하던 책상 정리며 청소가 하고 싶어 근질근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도 체력이 좋아야지 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예. 옛날에 그렇게 책상 정리하고 엎어져 잤잖아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결국 정리하고 잠을.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수영님, 공부. 대학 때 죽어라 해봤습니다. 고3 때 그렇게 했으면 대학 이름이 바뀌어졌을 텐데 하셨습니다.
김재춘님, 들을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지식. 고전 읽기가 바로 인생 공부, 역사 공부입니다 하셨고요.
와, 그리고 김선영님, 우리 남편 늘 공부해요. 로또 공부해요. 6살, 7살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아빠 모습을 보고 공부해요. 우리 애들은 한글과 수학 공부하죠. 우리 집 만세 하셨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하나 되면 되죠 뭐.
그렇네요.
박영희님은 예전에 뭐 강좌에서 강사가 하는 말이 생각나요. 공부를 잘하느냐에 따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미리 배우자가 결정된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보다 이게 훨씬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에.
어쨌든.
네. 그리고 이문숙님, 지금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책 보려고 하면 챙길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면 낭독 들어요 하셨습니다.
윤동숙님이 학창시절에는 놀고 싶었는데 결혼 후에 아이 낳고 방송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좋았을 것을.
네.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주영님, 이번 주부터 수필 공부해요. 30대엔 꼭 수필가가 되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박정민님이 출산하고 한 달 있다 임용공부 시작했어요. 애기 들치 없고 공부해서 합격.
와우.
발령 대기 중입니다. 자랑해도 되지요 하셨는데.
네, 축하합니다.
임용고시 어렵다는 걸 합격을 네. 하셨네요. 박정민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몽구를 마치며 읽어드리죠. 끝없이 아득한 과거를 모두 상세하게 밝힐 수 없어 번거로움을 없애고 정수만을 뽑았으니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라. 나 이한이 말하노라. 사기에서 진나라, 송나라 시대까지 제자 백가와 역사책은 천여 권에 가깝다. 더구나 수신기나 여리전 등 기이한 일을 적은 수많은 잡서에 이르면 그때마다 다시 보거나 기억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또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경전을 끝까지 그 뜻을 밝히고 깨우치는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력하기를 사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글들을 골라서 보고 읽더라도 완전히 갖추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제 한계가 있는 능력으로 끝없이 많은 책을 읽으며 억지로 암송해서 넓은 지식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끝내 입술이 상하고 이빨이 빠지는 쓸데없는 노력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번거롭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애고 정수만을 선택했다. 부디 너희들이 이 책을 펼쳐 탐구해보면 어쩌면 조금이나마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몽구 마지막 결말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이한이라는 이 저자가 사실 뭐 그때 무슨 검색이 있었겠어요. 컴퓨터가 네,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세상에 수많은 책을 어떻게 너희들이 다 읽겠느냐. 정수만 뽑아서 여기 적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네요.
네. 어린이들이 읽는 책. 요거 어린이들이 읽는 책 하면 저는 천자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루왕. 뭐 이 천자문과 몽구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이렇게 사자의 운문으로, 네 글자의 운문으로 쓰여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네.
몽구에는 해설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천자문은 그러니까. 천지현황 이게 끝인데
네네.
몽구에는 그렇게 사자성어를 써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똑똑한 선배님께 한 가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구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몽구는 사실은 이 저자가 어떤 입장을 강요하거나 주장을 안 해요. 다만 역사와 사례와 생생한 그런 에피소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다양한 삶을 이렇게 늘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하는 책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몽구를 읽은 우리 선배님은 우리 선배님이 선택한 적절한 삶은 이라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너무
중용의
어렵죠.
23장의 한 부분으로 대신하죠.
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맞다 맞다. 와 진짜 이거 배우는 바가 큰데요. 예.
영화 영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
아 그래요? 거기 예. 이 대사가 나와요?
네.
와.
엊그제 봤는데, 아. 이 대사 나올 때 뭉클했어요.
그렇구나. 네.
권진영 씨가 선택한 적절한 삶은?
적절한 삶은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왜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네네.
복숭아
네.
열매, 자두 열매. 아. 그냥 뭐 내가 복숭아다 자두다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길이 생긴다. 아. 그런 것처럼, 뭐 열매를 맺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몽구를 통해서 네. 여러분의 나름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5월 9일 금요일 제목 할 겸은 제대로 하자. 몽글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적인 건 아무나 공부하지 말라는 거였다. 공부는 배우고자 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하잖아. 처음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긴 줄 알았다. 그래서 속으로 아싸! 했는데 자꾸 읽어보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 공부를 할 때는 억지로 하는 마음을 치우고 마음의 준비부터 제대로 하고 하라는 얘기였다. 사실 어렸을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많이 피웠는데 나이 들수록 후회하게 되잖아. 아 학교 다닐 때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할걸. 이런 건 왜 꼭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공부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따로 없는 것 같다. 책을 펴고 앉아서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 인생살이 공부도 공부니까. 그러니 어떤 공부도 마음의 자세부터 다잡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건성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몽구는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은 몽구. 몽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 이름 같다. 몽구야! 방송 끝나간다. 집에 가자.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홍익출판사에서 2주의 고전 몽구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빨래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형설지공에서 비단주머니에 잡아넣은 것은 반딧불이죠.
네, 반딧불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좀 확인할까요?
임한옥님, 반딧불이요. 저도 형설지공이란 말 좋아했는데 반갑네요. 공부라는 것이 이런 정성을 가지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손범원님, 반딧불이요. 개똥벌레라고 부르지 마요. 부르지요. 어릴 때 많이 잡았는데 지금 보기가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문현정님. 2번 반딧불이요. 그런데 도마뱀 넣어놓으면 잠잘 때 물어서 잠 깨워주는 거 아닌가요? 요거 한번 써볼까 해요.
아, 한번 써보시고 꼭 저희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문자로 3410님 도마뱀 앙대요. 반딧불이요. 참 쉽죠.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7799님 3629님 다 반딧불이 해주셨습니다. 임한수 손범원 문현정님 3410 7799 3629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 톰 소여의 모험 낭독해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